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12일 러시아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인천공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5개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0일이 됐다며 이런 시점에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와 국제공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주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13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5년 만의 일입니다. 오는 30일 물러나는 베니그노 아키노 현 필리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심히 수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12일 스페인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가 과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 통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았다며 필리핀인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수천 명의 범죄자들을 사용하고 마약 중개상은 죽든 말든 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당선자가 다바오 시장 재임 당시 1,1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폭우로 3명이 실종되고 수천 명이 집안에 갇혀 있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12일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대는 최대 13.4cm의 폭우가 내려서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 정전, 도로 침수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복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력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 2주간 폭우가 계속됐으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만 9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근교에서 11일 연이어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반 총장은 시리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끔찍한 테러 공격을 일으켰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민간인의 공격을 가한 이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 다마스쿠스 근교의 사이다 제이나브 지역에서 두 차례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국영 언론은 시아파 이슬람 사원들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1일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템파, 플로리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템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당시 사적인 이메일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사기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자신을 지지하기를 거부한 데 대해서 돌같이 차가운 실패자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3.9% 뒤지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려서 북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만나서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 미중 전략 경제 대화 6일하고 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두 나라 간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네.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역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문제,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었고요. 또 그 불공정 교역 관행이라고 미국이 제기하는 사안들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였고요. 물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6일 열린 개막 연설에서 케리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7일 날 그 다음 날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이 됐는데요. 존 케리 미국의 국무장관은 개막 연설에서는 중국 측이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의 발언을 보면요.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폐막 기자회견 다음 날 열린 거죠. 회의를 네. 마치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달라진 톤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전면 집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최근에 리소용 북한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서 모종의 얘기를 하면서 혹시 중국의 대북한 압박 전열이 좀 흐트러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서 중국에 대해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주문한 것과는 둘째 날은 좀 상당히 달라진 톤이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윤국한 기자가 미중 전략 경제 대화의 그 내용 그리고 또 특별히 케리 장관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얘기해 줬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이 중국은 그러면 북한 핵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중 전략 대화는 말 그대로 현재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아,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 현안 또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환경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 연례적인 협의체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나왔습니다. 아, 양제츠 국무위원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핵 개발 핵국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이른바 북핵 불용 원칙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데 다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 즉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뭐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미국 측의 강조점은 대북 제재, 대북 압박 이런 쪽에 그 초점이 맞춰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중국은 대북 제재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어디까지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평화로운 대화와 협상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렇게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전략대화가 열리기 전에 북한의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것도 참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왜 갔을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번에 이 전략대화에서 중국이 리수영과의 면담 내용을 홍 미국에 설명을 했을까요?
언론에 뭐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네.
미중 간의 가장 최고위급 수준에서 전략적인 대화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양쪽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논의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거겠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논의가 있었을 거고요.
네.
궁금한 것은 사실 리수영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에 중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 보면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핵심적인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북한에 대해서 이 중국 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중국 측의 입장이고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 관련해서 사실 최은기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케리 장관도 다시 한번 이번 회담을 끝내면서 강조를 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확고하게 이행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은 기존의 입장에서 양측이 진전된 게 없었다.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양쪽이 그 이행과 관련해서 무게를 좀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것이 그 목적이 뭐냐? 육자회담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 부분도 결의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중국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이행에는 바로 대화 협상으로 빨리 전환하자.
네.
육자회담을 재개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말하자면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압박을 강조하고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무게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평행선을 짓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같은 입장이지만 이 강조를 하는 점, 방법 이런 데서는 지적하신 대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 미국과 중국 대표 간에 바로 이런 점이 나타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그 미중 전략 대화가 열렸고요. 이틀 뒤죠. 8일 날 그 유럽의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베이징하고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이날 이사회는 미국의 대표로 헨리 엔셔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가기구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엔셔 대사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북한이 계속 영변핵설을 가동화가 확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대북결의 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북한 간 무역과 금융관계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취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 이날 중국의 대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중국은 반면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대표로 청징예 그 오스트리아 빈주재 국제기구부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며 모든 관련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 그 강조점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도 역시 평화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베이징에서 이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났는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늘 반복되는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그 비핵화 입장, 북측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다라고 네. 한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국은 사실 달리 확인할 필요 없이도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정례 브리핑에서도 외교부 대변인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 부분이 강조돼서 확인하거나 뭐 이러할 사안은 아니고요. 중국 측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반도 핵을 불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 한국은 이것을 북한 핵 불용으로 물론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2270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중국이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중국과 한국, 미국 양측 두 나라의 견해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할까요? 강조점이 계속 다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뭔가 합일점,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액션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은 뭐 러시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한반도 배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얘기도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과 중국의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한국에서는 김홍균 본부장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우다웨이 대표가 베이징에서 만나서 북한 핵 문제 또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주로 이것을 배치를 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 김홍균 우다베이 대표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기존 입장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어떤 절충점 합의를 못 보고 기존 입장, 우리는 이걸 찬성을 하고 당신은 반대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가 국제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간에 미묘한 것이어서 참 어떻게 귀결이 될지 참 궁금한데요.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미중 전략 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국제적인 모임이 있었는데요.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리기 하루 전날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사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샹그릴라 대화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방장관들이 주로 참석을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의 국방 현안, 안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연례 회의인데요. 올해 그 샹그릴라 대화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은 북한과 관련한 한 세션이 별도로 마련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여러 가지 샹그릴라 대화의 논의 주제 중에 별도의 주제로서 지정돼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이후에
네.
사실 올해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북한 핵 문제가 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는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물론 사드 문제 이것도 한반도 문제의 일환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중국도 참여를 하고 또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참여하는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수준에서 역시 특별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카터 장관은 뭐 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싱가포르에서 지난 2일 열린 그 샹그릴라 대화 아세아 안보회의에는 미국의 국방장관이죠.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2일 그 싱가포르를 향하는 국방장관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회의 중에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날 계획이라며 사드 배치 계획이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사드 배치 계획이 진전 중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계획은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한 두 동맹을 모두 보호하긴 좋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배치는 두 동맹국이 함께 결정한다며 모두가 이런 사항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얘기를 하다가 잠시 좀 주춤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카터 국방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사드 배치가 좀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은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방어용 무기다. 또 북한만을 그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 러시아의 반대 주장은 뭡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위협에 맞서서 대응하는 것으로서는 그 강도가 너무 높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가 발사대가 있고요.
네.
또 화력 통제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두 가지에 앞서서 가장 먼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기 위해서 고성능 X밴드 레이더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미사일 말하자면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 본토의 미사일이라 전략이라든지 방어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대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된다는 것은 선제 공격뿐만 아니라 그 대응에 한 가지 효과적인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군사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내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중국의 이 동북 지역이 소위 관찰하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그 부분 이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샹그릴라 대회에 참석한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CNN 방송, 그러니까 국제적인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데 여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이 북한 김정인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화제가 되는데 어떤 성격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이 6일 그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그 북한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민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리고 무모한 데다가 상당히 충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했는데요. 준비할 시간,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될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이 불과 그 27살의 권력 권좌에 오른 데다가 너무 어리고 또 국정 경험이 없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은 위원장이 무모하고 또 충동적인 성격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한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한다면 포탄이나 핵지뢰를 이용한 운반수단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그러면 이제 대단히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혹시 한 장관 발언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 게 아직은 뭐 없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 북한이 근래 들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고 존엄의 문제라든지 또는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또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분히 자극의 소지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이란식 해법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 외에 또 어떤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의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로즈 부보좌관은 최근 그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해서 백악관은 그 이란식 제재,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 문제를 풀었다. 이것이 확증된 하나 해법이다 믿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법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이란과 북한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식으로 풀어본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바로 전문가들이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그 협상이 타결됐을 때 자, 이것을 그러면 북한에도 적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란은 북한과 다르다 사례가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국무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캐리 장관과 또 벤 로즈 백악관 보좌관이 같은 날 이란식 북한 해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이 해결에 유효한가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란과 북한의 사정이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란은 국제사회에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었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인 제재를 주 요인으로 한 제재와 압박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이 거의 막힌 상태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란 화폐의 가치가 극도로 아주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경제가 크게 침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란 내부에서부터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바로 이러한 압박과 제재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 서방, 이른바 P5+1이라고 하죠. 유엔
네, 네.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나서서 이란과 끊임없이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네.
그것도 장관급 수준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거였는데요.
네네.
북한은 상당히 다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경제적이든 어떤 분야든 관계가 전혀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재 자체가 굉장히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과연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그래서 태도를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재의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바로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란식 해법, 경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실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국제사회는 현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앞세워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네. 또 이제 이란의 국내 정치가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자유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되고 또 특히 이번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그 시간도 잘 맞아서 이렇게 뭐 이뤄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그런 것도 보면 북한과는 참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뉴스 포커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한 내용, 북핵 문제를 이란식으로 풀어보자 하는 이야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북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나와서 많은 뉴스가 됐습니다.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자, 이런 보도들인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죠. 그 38로스가 최근 북한의 평안도에 있는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서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그 모종의 움직임이 있고 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로 봐서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아무래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이어서 그 로이터통신도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7일 북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바로 그 익명을 요구하는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또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재처리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그 사무총장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영변 원자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얘기 나온 걸로 봐서 영변 그 원자로가 다시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07년에 6자회담 합의에 따라서 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폭파 장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는데 또 원자로도 폐쇄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의 핵 문제가 거의 네.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그렇네요.
아,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아, 미국 국무부의 썬 김, 그때 당시에는 육자회담의 차석 대표였죠.
네네.
수석 대표가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네.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고요.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또 아울러서 이 냉각탑도 폭파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아 그것을 미국의 CNN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냉각탑 폭파가 말하자면 전 세계에 그 장면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말하자면 영변 핵시설에서의 플루토늄 추출, 냉각탑 자체를 폭파했으니까요.
네네.
이것이 그동안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최 기자가 말한 대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던 것이 결국은 국무부 고위관리의 익명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재처리를 위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정확하게 2017년이 10년째가 되는 거지만 거의 10년 전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회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완전히 재가동한다고 할 때 플루토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그 원폭 얻는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북한이 그동안 해온 것으로 볼 때는요.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가동을 해서 다 이거를 일종의 그 뗄감으로 쓴 폐연료봉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방사화학실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재처리시설을 옮겨서 거기서 그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원자탄의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완전히 재가동하고 또 이것을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에 매년 약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핵물질을 이제 추출한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이것은 북한의 그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전략을 노리는 걸까요?
예,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핵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사실 한국 정부를 겨냥해서 군사회담을 제안하고요.
네.
이렇게 여러 차원의 말하자면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와중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런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은 사실 또 공식적으로 이제 핵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다.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선언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북한의 헌법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 핵 개발을 위한 수순을 계속해서 밟아가는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더 많이 추출해내고 또 우라늄을 통한 그런 핵 개발에도 진력을 하고 이렇게 다종화를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서 계속 이른바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형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그 국제적인 반응을 좀 살펴보죠. 미국,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은 영변 핵 원자로의 그 재가동 또 플루토늄 추출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이 8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그 토너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자회담 당사국 등 동반국들과 함께 가능한 조치와 제재 방안들의 논의 중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 정부도 북한 영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중국 반응을 안 알아볼 수 없는데요. 중국은 어떤가요?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사실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과는 좀 다릅니다.
네.
이 세 나라는 상당히 큰 우려를 그 나타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했지만요. 중국의 경우에는 그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거든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없는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네.
북한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또 미국 국무부가 이것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한 것도 없습니다.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잘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의 그리고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특히 근래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좀 주춤했는데 요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이요.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 이탈 주민. 저희들이 이제 탈북자라고 부르는데요. 탈북민의 숫자가 올해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590여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6% 줄었는데요. 이는 2011년 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민 수가 그동안은 쭉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압박,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제3국에서 머물렀던 탈북자들이 일시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상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올해 5월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네.
올 말까지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요. 이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짚어보죠. 이 북한이 통일 대회합을 하자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간단히 어떤 제안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의 제안은 사실 최근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다양한 대화 제의를 한 그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한국 내 정당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모든 국민들이 같이 참석하는 그리고 또 해외의 한국인들까지 참석하는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통일대회합, 과거의 통일연석회의 같은 과거에 이런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것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대화를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기만전술이다. 그리고 대화 공세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과 그 한국의 사회 또 경제 정치 체제가 다 다른데 어떤 그 일정한 수의 그 인원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자고 할 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혹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 동안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네,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제의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한 1960년대부터 계속 전민족 대단결 이런 원칙을 내놓고요. 모든 사회단체, 정당, 재정당 모여서 그 통일방안 또 남북화해방안을 얘기하자 이런 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 그러나 이번에 그 같은 제의를 한 것은 역시 지금 그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로 해서 상당히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 아마 이런 제안을 내놔서 일종의 초점 흐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 초점을 핵 문제에서 그 남북대화 쪽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베이징에서 열려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는 소식,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됐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요즘 들어서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 죄송합니다. 아우, 벌써 오셨네.
어서오세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입구 상가에 남들은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간 시각에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좋은 쌀을 갈아 반죽을 준비하고,
솔직히 말해서 쌀도 최고 좋은 걸 써요. 이것도 되게 비싼 거 쓰거든요. 팥도 다 국산으로. 예.
조금이라도 더 맛나는 송편을 보내주기 위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날에는 늦은 밤부터 해 뜰 때까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떡집 주인장 김지현 씨입니다.
뭐 남이한테 그저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줘야 되기 때문에, 예, 해서 보내고도 저 사람 쪽에 마음이 들까 지금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내고는. 예.
기계로 똑같이 찍어내는 어디에서나 파는 송편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반죽해 깊은 맛을 내는 고향 북한식 송편과 절편, 그리고 예쁘게 꾸민 꽃떡 케이크, 이 집에 특별한 상품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송편은 기계로 찍어내잖아요. 날 반죽을 해서. 저처럼 이제 끓는 물에 반죽, 입 반죽을 하는 거 아니라 날 반죽을 해서 기계로 찍어내거든요, 송편을. 그리고 뜨문뜨문 수제 송편 하는 분들도 이 맛하고 좀 다르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주문한 떡에 오늘도 고향 어머니의 손맛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고독스럽고 서럽고 했는데 지금이 그게 저한테 설마 써먹 이게 유용하게 써먹을 줄이야, 돈 벌이 되는 그 일이 될 줄이야 꿈에 생각 못했죠. 그때 이북에서는 이거 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복떡공방 주인장 김지현 씨가 오늘 이야기에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북한식 떡과 떡으로 빚은 케이크를 만드는 떡가게 사장님 김지현 씨.
저는 서울에서 이북식 떡하고 떡 케이크를 하고 있는, 예, 청진 복떡 공방, 예, 사장입니다.
넉넉한 인심까지 담아줄 것 같은 인상의 떡집 사장님 김지현 씨가 내일 아침 배달을 해야 하는 꽃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밤늦은 시각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떡 만드시는데?
아, 송편. 송편하고 송편하고 절편. 아, 네 집에서 준비했어요.
상가 간판에도, 떡방으로 들어오는 문에도 몇 번씩 다시 보게 되는 이 떡가게 이름은 청진 복떡 공방.
청진 떡 공방.
복떡
공방. 예.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아, 제가 가게 이름을 지으려니까 돈 주고 지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받고 한 10만 원씩 받고 이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고향이 이북 사람인데 청진인데 이북식 떡을 해야 되겠는데 청진이라는 걸 꼭 여야 되겠다. 여고 떡 공방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거기다 복자를 열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가게를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면 복자를 여야 된다. 청진 복떡 공방이라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죠.
남편은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뭔가 촌스럽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바다 내음 그리운 고향 청진이라는 이름은 가게를 열 때 꼭 새겨두고 싶었던 아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청진은 제가 인터넷을 청진이라는 걸 검색해보니까 청진이라는 뜻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진이라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내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내 살던 청진은 좋은 곳이었어요. 예, 바다가 끼어 있고 국경이 중국 국경, 러시아 국경이 다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북한 측은 그런 대로 유통이 잘 되는 곳이죠. 사적에서 들어와서 장사꾼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오기도 하고 싸서 정진껏 가기도 하고 유통이 제일 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청진이기 때문에 청진은 무조건 여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 사장님이 복자를 여라. 그 사장님이 복자밖에 여준 게 없어요. 제가 청진 떡집을 하자고 하니까.
떡방 사장님 김재현 씨. 한국에 도착했던 2009년도에만 해도 떡집 사장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한국 와서 떡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 거예요?
예,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 제가 2009년도에 왔어요. 5월 달에 여기 왔고 뭐 국정원 거쳐서 한원 걸쳐서 거의 넉 달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상북도 구미에 집을 배정받았어요. 근데 구미랑 공단이잖아요.
하나원 정착 교육을 마치고 원한다면 매월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는 지현 씨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던 곳은 경상북도 구미.
그 우리가 어전하면 달고 달고 솔직히 말해서 정착금을 준대도 브로커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한원을 졸업할 때는 생계비로 뭐 42만원, 그때는 42만인지 1만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6개월을 놀면 뭐 컴퓨터 학원 다니라 뭐 다니라 하는데 진짜 그러고 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 우리가 한원에서 나올 때 300만원을 가지고 뭐 브로커 비용 물도나면 진짜 집이 아무것도 쌀 돈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빈손이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만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 직장을 구하기 전에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6달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시간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손을 벌린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브로커 비용. 그 돈이 그런 여유를 앗아갔습니다.
구미는 공단이 많더라고요. 핸드폰 그러니까 전자부품 공단이 많아서 처음에 소개받고 들어간 데가 삼호전자라는데 프레스 대우하고 거기다 납품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 일주일 내내 저는 프레스 기계라는 거 처음 봤어요. 아빠가 일할 때 회사에 가서 뜸뜸 프레스라는 거 땅땅 소리 나는 거 봤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거든. 세 대를 저를 바라꿀더라고. 일주일 견습을 시키고 그때 그 일을 했죠.
어릴 때 아버지가 다녔던 공장에서 본 것 같은 커다란 압축기계. 궁한이 통한다고 몇 주간의 숙련을 거치고 나니 지현 씨도 그 프레스 기계가 익숙한 일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더 많은 일을 찾아 야간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뭐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생각 같죠. 그래서 아 여기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리고 핸드폰 조립 야간도 해봤어요. 야간은 또 수당을 많이 주더라고요. 야간도 해보고. 예.
낯선 한국 생활 외로운 마음을 나눠줬던 남편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경상도 분대였어요.
아니 경상도 남들도 어떻게 만나셨대?
아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예. 그 아는 언니, 예 형부 소개로 만났어요. 아저씨도 혼자고 하니까. 예.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우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남자지만 지현 씨를 웃게 만들었던 특별한 재주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요? 무뚝뚝해서? 그리고 소리가 어느 말 높아요. 여기서 가게에서 우라 씨가 와와 하는 거 사람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제발 소리 좀 낮춰라. 저도 목소리가 큰데 우라 씨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경상도 사람이 원래 그런데 뭘? 우라 씨가 유머 감각이 있어요. 말을 잘해 재밌게. 예. 그 우리 친구들이랑 보면 누나 진짜 재밌다 하고 그래. 신랑이 진짜 재밌네 하고 웃죠.
첫 발을 디딘 날부터 좋은 인상이 넘쳐났던 낯선 땅, 낯선 도시 경상북도 구미. 하지만 구미 사람들은 고향 사람처럼 포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여기 한국에 와서부터 뭐 서울 아들이 서울 못 받아서 막 우는 아들도 있었어요. 제 뽀께에서 못 받으면 막 울더라고요. 저 무슨 저렇게 하니 아무 데 가서 잘 살면 되지. 제가 처음에 구미 갔을 때도 구미도 엄청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네, 되게 구미란 도시가 또 되게 깨끗해요. 되게 깨끗한 도시고 사람들도 좋고 네, 좋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 가서 그렇게 굳이 서울 하는 건데 제가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아 그때 애들이 왜 서울 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탈북자들은 무슨 혜택이 있게도 서울시만 적용되는 게 많더라고요. 지방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없어요.
살다 보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탈북자들은 알고 있지만 구미 사는 탈북자들은 모르는 것이 꽤 많았습니다.
구미 가면 그런 대로 일은 그때까지 사공단까지 섰는데 좀 쉽게 구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멀어서 그렇지 좀 구미도 교통이 좀 꼭 불편하더라고요.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는 많지만 출퇴근길이 만만치 않아서 직장을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사는 고향 친구들이 김지연 씨에게 무조건 서울로 이사를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처음에 친구 소개받고 여기 올라와서도 여기서 살 궁리를 안 했어요. 근데 올라와자마자 이 SH 공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마 되겠냐고 신청했는데 됐어요. 운이 좋게. 그 구미에서 산 지 6개월 만이죠.
구미 사람이 된 지 6개월 만에 서울 사람이 됐습니다. 2002년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축구대회의 서울 경기장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는데 그곳에 서민들을 위한 작은 평형 아파트 중에 김지연 씨를 위한 새 집이 남아있었습니다.
서울에 오니까 처음에 친구 소개로 왔는데 탈북자 단체에서 하는 이 북한 음식점에 주방에 소개받고 왔댔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요 서울에 올까 정작 집 받고 일하자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른 일 하자니까 회사가 없더라고요. 회사가 다 멀더라고요. 또
어리둥절하게 시작한 서울 생활은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출퇴근길이 멀어서 주저했던 구미 생활이었는데 서울에서는 웬만한 직장까지의 거리가 구미에서 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곳이 여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식당 일자리였습니다.
전철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되고 여기 있다는 게 뭐 구로 쪽에 공단이 있고 그러면 없더라고요. 뭐 쉽게 찾는 게 그 식당 일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올라 식당을 했으니까 그래서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식당 일을 해서 한식, 중식, 예 요리도 하고 예.
원래 고향에서부터 김지연 씨는 손맛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손맛에 중국 살며 배운 중국 요리 솜씨. 그러다 찾은 곳은 24시간 문을 여는 분식집의 주방장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에 일을 그만둔 거는 김밥집에서 제가 주방장을 했어요. 김밥도 싸고 했는데 저도 원래 꿈이 식당을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이 상암동의 집 건물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여기가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뭐 돈도 뭐 손에 쥔 것이 얼마 없지 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식당이라 하면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고 선뜻 띄워주는 게 프랜차이즈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게 그걸 했다가는 다 망하더라고요. 망하기 일쑤죠. 프랜차이즈라는 게 정말 다 본사로 돈 벌어주는 일이지 그게 진짜 돈 벌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자기가 식당 사장이 기술이 있어서 그 사장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식당은 안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도 따라줘야 되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서울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진복떡공방 사장님 김지연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